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열려서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일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긴급 공개회의가 열려서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를 다뤘지만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로버트 우드 대사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y 31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영어로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미 민감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상대로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못하고 끝난 거네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 등 몇몇 나라의 요청으로 소집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이 상임이사국들 간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어느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심이 된 서방 측과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됐다거나 또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일반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보리에서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실 국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일치하지 못하고 또 그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때도 이것이 이제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지만 유엔 안보리는 긴급 논의에서 아무런 말하자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북한은 어떠한 제재나 규제 없이 핵과 미사일 등의 고도화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좀 전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네.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5월 31일 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다 이제 실패를 했는데요. 사실이 그 북한의 그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2일 날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로켓 발사를 주제로 이제 유엔 안보리 긴급 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아무런 대응이나 합의를 못하고 대신 이 자리에서 안보리는 각국의 입장을 개진 그러니까 각국 대표가 이제 쭉 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회의를 마쳤는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규탄한다, 이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그 미국에게 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그 동북아시아에서 그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그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날 회의에는 중국 대표로 이제 겅샹 중국 그 대표부의 그 부대사가 참가를 했는데요. 아,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또 군사 주둔을 증가해서 한반도와 주변국의 전략과 안보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이날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안나 에브스티코바니바 러시아 차석대에서도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 그 파괴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확장 억제되는 개념 아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의 대표인 로버트 우드 대사도 그 다시 한번 그 아,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과 그 미국의 그 군사적 활동을 그 같은 차원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그 온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반면에 북한은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등을 보면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 그리고 한미 남방 삼각관계 이것이 이제는 뭐 거의 고착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 북방 삼각 그리고 남방 삼각 이런 진영 분리는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고 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가 그 원인과 배경을 놓고 맞서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부터 안보리에서는 아무런 말하자면 대응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남방 삼각 대 북방 삼각은 서로의 주장을 그 앞세우면서 의견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고착된 이런 상황이 더더욱 지금 심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현안이 또 중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대립 이것이 크게 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인권 문제도 이 대립의 또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배경으로 인해서 이 북방 삼각 그리고 남방 삼각의 그 말하자면 대립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북한 문제만을 놓고 보면 이 중국은 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도발을 할 경우에 양측이 똑같이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합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응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다소 온건하다 이렇게도 그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면서 중국의 이런 다소 비교적 온건했던 그 발언들도 점점 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에 대한 그 중국 대표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또 군사적인 존재를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북한의 말하자면 우주 발사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도발적 행동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북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중국의 말하자면 반박도 점점 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겨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핵 미사일 개발 이런 거를 뭐 거의 뭐 염려할 필요도 없이 계속 진행을 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 배경 그러니까 한 6년 전이죠. 당시 2017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가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 트리거 조항이 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방아쇠 조항이다 이런 것인데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또 쓰면 유엔 안보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즉각 나서서 북한의 유류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것을 유엔 안보리가 아주 그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그 몇 년간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특히 미사일 발사, ICBM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한 10번가량 회의를 열었는데 아무런 합의, 그 결의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트리거 조항도 사실상 사문화돼 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같은 국제정세,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북방삼각, 남방삼각 관계의 그 이완, 이 같은 대립 이런 구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이 사실상 핵국가, 미사일 국가로 가는 것을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요일인데요. 군사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발사와 관련된 재차 발사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그 같은 언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서서 북한 측이 발표한 대로 이번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에서 실패한 이유가 이제 엔진의 문제와 그리고 연료 체계의 문제 두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시정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다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요. 게다가 북한 측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시점에 초여름의 장마, 이른바 보리 장마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 우주 발사체 발사에는 그 기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런 보리 장마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북한이 예고한 정찰 위성 재발사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체로 가까운 장래에 다시 발사하는 상황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해군은 지난달 31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인양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워싱턴 시간으로 금요일 이제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까지는 어떤 인양에 관한 뭐 진전된 소식이 있나요?
네, 인양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인양이 완료되거나 끝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31일 날 북한의 그 로켓이 천리마 1형이라고 하는 로켓이 이제 서해 군산 근처에 이제 추락을 해서 그 추락 직후에 그 해군이 그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시작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북한 로켓이 서해의 그 수심 한 75m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현재 그 장소를 지금 발견을 했고 계속 지금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물체가 상당히 좀 무겁고 또 바다가 상당히 혼탁하다고 그럽니다. 잘 안 네.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네. 현재 지금 한국 해군이 그 구조선 세척 그리고 여러 그 잠수사슬을 동원해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일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한 것이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를 좀 윤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유엔 안보리는 잘 아시는 대로 유엔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네.
그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이 되고요. 그 밖에 10개 나라가 2년 임기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15개 나라가 이제 그 이사국으로서 안보리를 구성하는데요. 비상임 이사국, 이번에 이제 한국이 세 번째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돼서 2024년과 2025년에 그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1996년에서 97년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에도 그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선출된 것이죠. 이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이 없다는 점이 상임 이사국 다섯 개 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안보리가 말하자면 다루는 각종 현안 논의에 똑같이 참여해서 입장을 내고 또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는 이번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통해서 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개발 문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한국, 일본이 모두 이제 안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공조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한일 3국이 모두 지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뭐 상임이사국 P5니까요.
예.
원래 안보리에 있었고 일본도 현재 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고 한국이 이번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인권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한국이 과거보다는 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이것은 뭐 지금 상임이사국이 되나 안 되나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문제는 네. 이제 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야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풀리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그 북방삼각, 남방삼각 이런 관계로 굉장히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잘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풀리지 않는 한은 북한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국의 외교 과제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안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사실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외교 과제 중에 하나가 대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집권 후에 과거 정부들의 대중 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만 해도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국경을 접한 이웃이다 이렇게 한반도와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 문제에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안미 경중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역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안미 경중이라는 게 이제 안보는 미국에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말하자면 의존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만큼 한국의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타이완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밸런스,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로서는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 말하자면 기우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적어도 적대 관계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원만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의 유엔 주재 대사죠. 황중국 대사는 한국이 이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선출된 직후에 기자들과의 말하자면 문답에서 이제 안보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9일에도 한국 외교부가 이제 서울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사실상 역대 가장 낮은 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하고 또 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외교를 펴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 안보 차관은 6일 워싱턴에 있는 신 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젠킨스 차관의 말 잠깐 들어보죠.
We still are committed to working and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sanctions that we have,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서 각국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외교와 제재, 각국과의 협력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결국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것인데 자 이런 것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젠킨스 그 차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을 점점 더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또 강화한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예. 말씀하신 이런 조치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북한은 외교적 압박이나 제재에 맞서서 오히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유일하게 도발을 중단한 때는 미국과의 외교와 대화가 진행 중일 때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또 이런 말하자면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북한을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한 여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 있는 그 연구소죠. 그 카네기 재단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당시 젠킨스 차관보는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당히 그 화제가 됐고요. 이번 세미나에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는데 젠킨스 차관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건 그 전통적인 국가 간 군축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 감소, 위기 관리, 규범 선정 등이 포함된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통적인 그 미국과 무슨 그 러시아 간에 했던 군축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 그런 뜻의 그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2일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축하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축하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금 메시지를 지금 보낸 그 의도가 뭐일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소셜 미디어에 이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 의도야 본인만이 알 것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이제 관심을 끈 것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다시 나서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공화당의 그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 선두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건데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때도 직설적이면서 미국의 기존 외교 방침 내지는 그 입장과는 다른 맥락의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예.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톱다운식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수십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입장을 마치 받아들인 것처럼 이 미한 연합훈련이 너무 도발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동안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현재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인 것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 기자.
네,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실시되는데요. 선거 판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공화당도 한 10명, 민주당도 상당히 한 10명 정도 후보가 난립해서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 조사를 이제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1위입니다. 69.6%가 그 지지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1%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아마 그 내년도 선거는 아마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처럼 아마 재대결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아직 1년이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그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침서 제목이 국가 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 굵직굵직한 것을 좀 대강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번에 밝힌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는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2018년, 5년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지침서와는 극명하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조가 됩니다.
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침서의 명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강조점을 뒀고요.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과거 전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제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공식 대응에는 실패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소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버지니아 페어팩스시 3선 의원인 임소정 씨입니다. 임소정 의원은 지난 2018년 한인 여성 최초 버지니아주 시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소정 의원은 한인 1.5세인데요.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소정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페어팩스 버지니아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임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세월 너무 빠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임소정 많이 컸다. 솔직히 얘기해서 20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의정활동 할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뭐 너무나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세 번씩 의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럼 이제 회의하는 날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자료 읽느라고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참 많이 배우고 진짜 좋은 경험 한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시의원이 하는 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페어팩스 시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뭐 개발 회사에서 와가지고 자기네가 뭐 200채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80채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시티에 와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고 저희 이제 시의원들 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든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 길을 새로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이제 길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고, 뭐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학교, 그리고 세금 관리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또 이제 재정을 통과를 해야지 되고요. 이제 시의원들은 그 시에서 직접 주민들이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팔러시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럼 지금까지 삼선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임소정 의원님의 어떤 성과를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페어팩스 시에 뭐 한국분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시안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페어팩스 시에서 50%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들이에요. 이제 보통 아시안계 주민들은 작아요, 목소리가. 어떤 개발회사에서 와서 뭐 이제 아파트 200채를 짓겠다. 그럼 이제 그걸 짓기,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퍼블릭 히어링을 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3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체스를 줘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기회가 돼요. 아시안들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조용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시안들을 좀 바깥으로 많이 끌어내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이다. 당신도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우리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참발해달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아요.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겠죠?
뭐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조금씩 아시안계 인구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퍼블릭 히어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아시안계 또 더군다나 한국분들도 나오셔서 퍼블릭 히어링에 참가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앞으로 1.5세대나 2세대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불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2018년 당선되셨을 때 페어팩스 시 사상 한인 여성 최초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셨잖아요. 당시 함께 당선됐던 또 다른 한인 의원은 또 재선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페어팩스 시에서 유일한 아시안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뛰어들게 된 그 계기가 한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라고요?
네. 한인 회장을 인연을 했는데 솔직히 한인 회장이라는 자체가 그냥 한인 사회의 얼굴이고 또 정치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한인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뭐 팔러스라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리더라고요. 우리 시티에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한인회장 할 때 그분이 이 시티하고 이 조닝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먹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갖고 제발 여기 사시는 것도 시티고 비즈니스도 시티 사시는데 시티 카운슬 되면 안 돼요? 자꾸 여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인이 한 명이 시티 카운슬 들어가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의가 두 번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아마 큰 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시 전체를 돌보시는 일일 텐데 한인 이외에 다른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시민들이 뭐가 못마땅하게거나 또 자기 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메일도 오셔가지고 불평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케이스를 확실하게 진짜 그분이 원하는 것만큼 100% 해결은 못 해줘도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답변해주고 내가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분의 그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에 어릴 때 온 게 아니잖아요. 11살, 12살 될 때쯤 왔기 때문에 영어가 뭐 100%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의회 미팅 같은 데 하면은 처음에는 다른 시의원들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거창하게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좀 나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 어?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성격이 또 말을 길게 안 해요. 짧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할 말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괜히 나와갖고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고 괜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거창하게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말을 하면은 너는 진짜로 중요한 말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인기를 요즘 얻고 있어요.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참 가장 힘든 시기에 의정 활동을 하신 건데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팬데믹 때 굉장히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를 할 때는 집집에 방문해가지고 나 소개하고 이제 내 전략이 뭔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가장 크게 제가 한 거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는 이제 우리 페어팩스 시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페이스북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3년째 해오는데 지금 거진 한 1,2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그리고 집집을 방문을 못하니까 제가 또 포스트카드를 보내서 당신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는 이렇게 서베이도 하고 또 메일로 막 소통도 하고 전화로 많이 하고.
그런데요. 의원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요구를 하다가 직접 또 들어주고 해결해야 하는 자리에 올라 보니까 어떠셨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이제 저는 보험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손님하고 보험회사 입장에 서서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는 제 직업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 시의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냥 보통 사무실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시티에 와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네, 그래서, 뭐, 시민들이 뭐, 시한테 뭐, 불평을 한다거나, 막,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뭐, 내가 펄밋을 냈는데, 왜 이렇게 펄밋이 빨리빨리 안 나오냐. 이러면, 난 또, 보험하는 식으로 전화를 또, 페어 시트에다가 해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 애로사항이 너무나 크다.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부탁하고, 막, 명령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내가 30년 넘게 보험 생활을 해온 게, 이 시의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보험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전에는 또 미국의 대기업이죠. IBM에 다니셨다고요?
IBM 회사에서는 이제 애를 낳으면 3년 동안 일을 그만두고 돈은 안 나오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어요. 제가 애를 낳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애를 키우는데 애를 키우면서 보험 사무실에서 누가 나한테 막 부탁을 해서 보험 사무실에서 한 하루 이틀 내가 도와줬어요.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보험 이 상식이 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가지고 3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IBM 안 돌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민 초기에 놀림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당시 경험이 현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 무지 많았을 때, 우리 엄마 말이. 말도 많고 되게 활발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말도 못하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줄었어요, 첫째.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듣는 걸 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예, 그냥 흘려서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고충이 뭔지 아주 귀담아 들어주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에 그게 도움이 됐어요.
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시 사업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시티에 홈리스들이 꽤나 있어요. 집 없는 이제 홈리스들이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런 홈리스니스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 1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미팅도 지난달에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가 이번 달 2월 달 두 번째 미팅이고 그 홈리스들 때문에 어려운 겪고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주민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홈리스 때문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아 노숙자들 때문에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또 노숙자 문제도 동시에 다룬다는 말씀이신데 노숙인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많지는 않고 요즘에 많아졌어요. 팬데믹 이후로 홈리스들이 뭐 10% 이상 올라갔고 이제 숲에 들어가 보면은 숲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자, 의원님, 여성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를 잡고 한번 뛰어봐라. 처음에 출마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큰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더군다나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정직해라. 여자들은 머릿속에 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가 그런 거를 왜 하니 또 한 친구는 아 이거 질 거 뻔한데 못하러 해 그런 걸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좀 약간 무시하고 나 자신에게 정직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강하면 그런 작은 스몰 노이즈 작은 소리들은 그냥 무시하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네 끝으로요 힘들 때마다 임소정 의원님을 일으켜주는 어떤 신조랄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좀 나눠주시죠.
넘버원 사는 법칙은 하기 싫은 것부터 해라.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자.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자.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둘레보담도 이 가슴의 둘레가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심장의 둘레, 내 마음 씀씀이의 둘레. 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네, 간단히 말하고 말하기보다 듣는다는 임소정 의원. 그러나 자신에게 가장 힘이 돼주는 건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해주는 한인들의 따뜻한 온정과 지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건강 관련 얘기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Wow, you look great. What did you do? New haircut? Lose a couple of pounds?
I finally changed my job. Working nights at the news desk was killing me.
Yeah. I don't know how you worked that night shift for so long.
It was difficult. My sleep suffered. And I got no exercise. And I was eating poorly. You know how they say you are what you eat?
Yeah?
Well, for months, I was one big pizza. Then I got really sick.
Oh, I'm sorry.
Thanks, but I'm better now. As soon as I changed jobs, I felt better. My doctor just gave me a clean bill of health.
You look like the picture of health. Here, have an apple. I have two.
Thanks.
You know what they say,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Wow, you look great. What did you do? New haircut? Lose a couple of pounds?
와, 멋지네요. 뭐 했어요? 머리 모양 바꿨어요? 머리 잘랐어요? 살 빠졌어요? 건강 관련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죠. 살 빠졌어요? Lose a couple of pounds?
I finally changed my job. Working nights at the news desk was killing me.
드디어 직장 바꿨어요. 밤에 뉴스 쓰는 것은 날 죽을 만큼 힘들게 했어요. Killing me. 어떤 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Yeah, I don't know how you work that night shift for so long.
네,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It was difficult. My sleep suffered. And I got no exercise. And I was eating poorly.
힘들었어요. 잠을 잘 못 잤죠. 그리고 운동도 못 했어요. 식사도 잘 못 했습니다.
You know how they say you are what you eat?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어떤 유명한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You know how they say. 이렇게 시작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to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you know how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말할 얘기는 잘 알려진 속담이나 명언이나 유행어다. 이런 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입니다. You know how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Yeah?
Well, for months, I was one big pizza. Then I got really sick.
한동안 나는 커다란 피자였어요. 그리고 아팠죠.
Oh, I'm sorry.
유감입니다.
Thanks. But I'm better now. As soon as I changed jobs, I felt better. My doctor just gave me a clean bill of health.
고마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직장을 옮기고 나서 좋아졌어요. 내 주치의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You look like the picture of health.
건강해 보여요. Picture of health. 건강의 표본입니다. You look like the picture of health. 그러니까 건강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Here, have an apple. I have two.
여기 사과 드세요. 난 두 개 있어요.
Thanks.
You know what they say.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고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You know what they say. 조금 전에 나왔던 you know how they say. 같은 표현입니다. You know what they say. You know how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You know how they say. 이런 말을 하면 앞으로 말할 얘기는 잘 알려진 속담이나 명언, 유행어라는 겁니다. 미리 암시하는 표현이죠. You know what they say. You know how they say.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물러가게 합니다.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건강 관련 얘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